번뇌시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1장 1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사탄의 배반도 2절의 상반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2절 상반절에는 다섯 개의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땅이 원래의 상태와 다른 것으로 되었다는 사실과 황폐와 공허와 흑암과 깊음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땅은 사탄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후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은 심판의 또 하나의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의 말씀은 이 흑암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심판하실 때 흑암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에도 흑암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의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우리는 빛은 생명을 동반하고 흑암은 언제나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은 또한 땅이 사망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음이라는 말은 깊은 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물은 항상 생명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며 갈증을 풀어줍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물은 죽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물은 죽음의 표입니다. 또한 홍해의 물이나 요단강의 물도 죽음을 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물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의미하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땅은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할 뿐 아니라 사망으로 가득했으며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창조.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자 하셨으며 또 다른 창조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이 시기에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괴된 우주를 회복하신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저 지나쳐버리지만 이 말씀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와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원문의 상반절은 하늘들과 땅에 창조됨 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나중이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창조됨인 것입니다. 하반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사가 창조된 에서 만드신으로 변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창조하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며 만드는 것은 이미 있는 물질에 어떤 일을 가해서 다른 것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초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바뀐 순서에 대해 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다음으로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다음의 3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에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뭍을 회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있어서 물 밑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넷째 날에 궁창을 회복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늘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먼저였고 하늘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는 하늘이 먼저였고 땅이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창세기 2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중점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은 창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창조의 기록으로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고 짧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으로서 그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은 창조의 기록이 아니며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며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생명의 책입니다. 온 성경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첫 장을 주의 깊게 읽고 영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생명을 말씀하신 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견지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 1장 가운데서 생명이란 단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관한 많은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회복하셨을 때 모든 종류의 식물의 생명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 물속에 있는 동물의 생명, 공중에 있는 동물의 생명, 땅에 있는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이 두 장의 초점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 영이 오심.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는 사탄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후 남은 것이라고는 깊은 물 위의 흑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은 이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알을 품고 있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이 품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내기 위해서 달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영께서는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영의 능력이라든가 영의 무한한 힘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알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과 영적인 것들에 관계된 기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생명과 하나님의 비춤과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을 생명에 따라 풀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황폐했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무의미했으며 우리는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희면과 무적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면 속에는 귀신들이 들끓고 있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질을 내게 하고 노름을 하게 하고 영화 구경을 하게 하고 그 밖에 많은 악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황폐했고 공허했으며 흑암과 사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어느 날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사망과 기품 위에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며 둥지에서 달걀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알을 품고 생명을 낳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이 와서 아담에 관계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관계된 의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 관계된 심판에 대하여 사람을 뜻하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폭력으로 하시지 않고 암탉의 알을 품듯이 매우 부드럽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는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 이 셋이 있습니다. 영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를 갖고 있을 뿐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와 아담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은 우리 속에서 알을 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제 참 의가 그에게 있다. 만일 내가 그에게 돌아와 그를 믿는다면 너는 그를 너의 의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인생을 거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내가 그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리라는 증거인 것이다.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이 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확신을 갖고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로 영의 오심입니다. 영은 땅을 삼켜버린 죽음의 물 위에 알을 품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오심.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것은 빛을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기 위해 둘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마중 나와서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바라볼 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꼴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망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단 한 시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가져오기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에서도 먼저 영이 당신을 품어주시고 다음에 말씀이 옵니다. 말씀하심을 통하여 당신은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말씀은 당신의 속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빛에게 흑암으로부터 빛나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가져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이 오심. 이제 우리는 생명을 낳기 위해 필요한 셋째 단계에 왔습니다. 빛은 죽음의 물 위에 덮인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와 똑같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이 오셨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다음에 빛이 왔습니다. 내 속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외에도 요한복음 1장 4, 5절과 9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고 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언제든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올 때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빛은 그리스도,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 참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그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빛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오심, 말씀이 오심, 빛이 오심. 이들이 올 때 세 가지 나뉨과 분별이 있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뉨. 맨 처음에 나뉜 것은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넷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님의 목적은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이었으며 빛을 분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즉시에는 당신에게 아무 분별이 없었고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당신 속에 점점 나뉘는 역사가 있고 이것은 빛이고 저것은 어두움이다. 나는 어두움보다는 빛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24시간 내내 밤일 뿐 낮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줄곧 별도 없는 어둡고 구름 낀 밤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회합시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부터 아침처럼 무엇인가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낮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첫 번째 낮은 4시간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저녁이 왔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 낮이 얼마나 길었든 간에 당신에게는 첫 번째 낮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10시간 동안 밤을 지낸 후 당신은 집회에 나왔습니다. 집회에서 당신은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낮이었습니다. 당신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왔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녁은 아침이 오리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당신이 아침에 있을 때 또다시 올 저녁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밤이 더 깁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밤이 더 짧습니다. 나는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낮은 당신의 낮보다 더 깁니다. 나의 영적인 낮은 19시간이고 영적인 밤은 5시간뿐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라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낮은 겨우 10시간이고 밤이 14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낮이 더 길어지고 밤이 더 짧아지도록 당신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낮과 밤을 나누어야 하며 빛과 어둠을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을 섞으려 마십시오. 빛은 어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교제가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어둠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메거나 섞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분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이 어찌 서로 사귈 수 있느냐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분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뉨. 이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다섯 번째 요구 조건을 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궁창을 만드심으로써 죽음의 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나뉘어야 합니다.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는 것은 보다 객관적이며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에서 나누는 것은 보다 주관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나뉨, 즉 위의 것을 땅의 것에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의 것을 대표하며 궁창 위의 물은 위의 것을 대표합니다. 어떤 것들은 어둡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카우보이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카우보이들의 차림을 하고 목이 긴 장화를 신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 땅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폭이 20cm나 된 초록, 빨강, 파랑, 보라, 노랑의 넥타이를 맨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이런 넥타이를 맸다면 내게 궁창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궁창이란 무엇입니까? 궁창이란 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즉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땅 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달 주위에는 궁창이 없기 때문에 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 땅을 둘러싸는 궁창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 속에는 빛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즉 궁창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분리시켰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위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아래의 것에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십자가의 나누는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나누는 역사를 합니다. 십자가는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나누며 거룩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며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좋은 말이나 행위의 근본이 영에 있지 아니하고 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해서 윤리적으로 말해서 혹은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혼에서 온 것이며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보된 분별이 필요합니다. 즉, 빛과 어둠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영과 혼을 분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을 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기는 타락한 천사들로 가득하며 물은 귀신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물속을 그들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날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물속에는 귀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에서 나누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나 다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무치 물로부터 나니 셋째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인 셋째 날에 마른 땅이 생명을 낳기 위해 궁창 아래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마른 땅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죽음을 나타내며 땅은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하신 후 결국에는 바다가 없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배반과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 대한 심판 이후 물 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을 품는 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누는 빛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이 물을 나누었고 셋째 날 하나님은 생명을 낳기 위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물 위에 역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다 속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기 위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귀신에 속한 것 혹은 마귀에 속한 것을 대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 바다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땅만 있을 뿐 바다는 없습니다. 사탄의 왕국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마른 땅은 생명을 낳기 위해 드러났습니다. 사흘 되던 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속에 있는 어두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바다는 나뉘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며 죽음에 속한 것들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님과 동행할수록 당신 속에 있는 죽음의 바다는 점점 한정되어 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 속에서 마른 땅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땅이 물로부터 나뉘어졌습니다. 땅은 생명을 뜻하며 물은 죽음을 뜻합니다. 땅을 물로부터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빛과 어둠을 분별하며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하며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말할 때 거기에 어둠과 땅에 속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전혀 없이 내 말이 순전하고 합당하며 어둠이 없고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그러나 죽음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물을 몰아내소서. 그리고 생명을 낳는 마른 땅을 드러내소서. 내 말 속에는 어두움과 세상과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말 속에는 생명을 낳는 마른 땅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흑암도 세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집에 왔을 때 그는 어두움이나 세상적인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당신 집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마른 땅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가정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당신의 가정은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 위에는 흑암도 죽음의 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생명으로 가득한 마른 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하거니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생명의 문제입니다.